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 3장 1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로마 3장 19절부터 자신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젠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은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에서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지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도 나누고 신앙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가 아주 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번에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호텔에서 모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예 우리 형님의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 목사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집을 사고 꾸미기도 그렇게 꾸미고 형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제가 호텔에도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좋아해서 성도 집을 했다.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떤 형제는 아예 집을 새로 목사님 모실 것 생각 내부 수리를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한 집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부인 자매님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행복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도 평생에 이런 귀한 목사님을 집에 모시는 것이 막 얼마나 영광인지 한평생 이런 목사님 모시보기 처음이니까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평안하냐 아주 평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김치 먹는 법도 배우고 또 젓가락질 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하는 나라 가기 전에 먼저 다 사귀어가지고 하는 나라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란 게 조금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관념 안에 있고 우리 인간의 관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몇몇 가지만 이해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글을 쓰시려고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내 개념, 내 관념, 내가 알고 상식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이번에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했는데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가늠을 했습니다. 분명히 가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죄로 선언한 겁니다. 아니 죄를 어겼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이제 관절 이야기거리인데 그건 당연히 가늠한 여자는 무죄입니다. 아니 가늠을 했는데 무죄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무죄입니까?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무죄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늠을 했잖아요. 했다 잡혔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가늠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가늠을 조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늠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무죄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늠한 여자가 죄가 없어서 무죄입니까? 죄가 있는데 무죄입니까? 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늠한 여자가 딱 잡혀왔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렇게 말했죠. 맞아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제 사촌 동생이 한국에 왔어요. 가족들끼리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제 한 가족 가족들이 사람이 막 차 한 대 두 대를 타고 가는데 제가 한 대를 운전하고 제 동생이 운전을 했어요. 제 사촌 동생은 카레이서 세계 챔피언으로 우승한 지가 몇 번 있어요. 일본에선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운전을 너무 잘해요. 그럼 운전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카레이스 경기를 할 때 어떻게 1초를 가지고 10토막을 나누어 쓴대요. 시속 몇백 킬로 되는 차를 가지고 몰고 이제 경주를 하잖아요. 제 동생이 하는 이야기는 신호등이 딱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신호등이 빨간불 왔다 파란불 왔다 하는데 제 동생 눈으로 보면은 신호등이 어느 쪽이 먼저 밝게 한 등인데 위가 먼저 켰는지 아래 먼저 그게 보인대요. 그리고 골목길을 일본에 들어갈 때 차가 나오지 있는지 안 보이는데 차가 나오고 안 나오고 알아요.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한국은 자동차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그렇지요. 그 동생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일본 법으로 항구하면은 그건 죄인이 됩니다. 그 동생이 차를 일본서 운전할 때 왼쪽으로 다니면 괜찮지요? 항구와도 왼쪽으로 다니면 괜찮습니까? 법이 다른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차를 왼쪽으로 몰고 가면 그건 큰 죄에 속합니다. 반대로 역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 날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으니까 한국에서 차를 오른쪽으로 가면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하면 큰 죄가 되지만 일본에서는 차가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면 거의 큰 죄가 되죠. 이해가십니까? 자, 일본은 차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왼쪽으로. 그럼 일본서 왼쪽으로 다녔던 사람이 한국 와도 왼쪽으로 다니면 됩니까? 아니면 한국의 법이 밖에 오른쪽으로 가야 하지요. 자, 이해 갑니까? 그럼 예를 들어 동생이 오른쪽으로 차를 몰았을 때 한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입니다. 그 친구, 그 사람은 일본법에 갖다 재판하면은 오른쪽으로 몰았을 때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차를 몰면 한국에는 위법이 되는데 일본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저러한 돌로 치라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그랬죠. 그럼 지금까지 이 여자는 모세의 법으로 재판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모세의 법을 가 예수님 이 여자를 재판하면 사형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자, 중요한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은 돌로 치라 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는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어디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쓰신 게 어디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의 메네메네 대결을 하신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 손가락 쓸 때 거기는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손이 나왔었다 기록된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가십니까? 다니엘서 잘 보세요. 그건 사람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쓰신 것은 전체 네 번인데요. 율법을 기록할 때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비석으로 율법을 썼습니다. 근데 모세 그 율법을 두드려 깨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셔서 한 손가락으로 두 번 율법을 가려 쓰셨습니다. 제 이런 내 앞에 단신 두지 말라. 제 너를 위해 뭐 우산 말 이해가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쓰신 것은 요한복음 8장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 손가락 땅에 두 번 글씨 쓰신 거 아십니까? 처음에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죄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손가락 두 번 글씨 쓰셨습니다. 왜 예수님 두 번 쓰셨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이 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여자는 가늠해도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율법에는 십계명 제1은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를 망는 데를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열 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대한민국 법이나 어느 나라 법이든지 간에 법을 전부 다 어겨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도로의 교통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달릴 때 앞차하고 차간 거리를 얼마나 둡니까? 속도의 100분의 1, 그렇지요? 1000분의 1. 그러니까 시속 100km 달리면 100m를 거리를 둬야지, 그렇죠? 맞습니까? 도로교통 맞죠? 그럼 시속 80km 달리는 거리에서는 80m를 거리를 둬야, 이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도로 속도도 지켜야 하고 안전 거리도 지켜야 하고, 맞아요? 그 외에도 지킬 수 있는 많은 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다 종종 교통 경찰에게 적발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 어겨야 합니까? 하나만 어겨도 적발이 됩니까? 하나만 어겨도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건 율법을, 그 여자는 율법을 다 어겨서 잡혀온 게 아니라 가늠한 그 하나, 제7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법을 다 지키고 그 행하면 복을 받으라 그랬고, 신명기 2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손이 구원 받고 문안의 유한 계기 구원 복을 받고, 반대로 어기면 전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겠는 물으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뭐라고만 제가 잠깐만 읽어보면 한 절 읽고, 출애굽기 19장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니 그 모든 명이 그 앞에 진술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예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희에게 임함은 내가 너희와 말하는 것은 백성을 듣게 하며 또한 너희의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너희가 내 말 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못 지켜 행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했는데, 백성들 우리는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면 뭐라, 지켜 행하면 복을 못 지켜 저주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법을 다 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 오늘 이건 로마서 3장에서 19절에 우리가 알고 있냐,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이는 모든 힘을 막 원생하는 심판에 있게 하려십니다. 21절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너는 이제 완벽하게 지켜서 깨끗해.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면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약속을 했는 그 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멸망한다면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멸망하면 몰라도 다 멸망한다면 하나님 백성 만든 백성이 다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면 새로운 법을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지고 전에 법은 율법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새 법은 어떤 법을 만드느냐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가지고 하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법을 새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자, 그 이야기를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 34절에 하는데 그 예레미야 31장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법을 세운다는 것이 이 말은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건 내가 그들 남편들 그들 내 언약을 파해서 그러니까 새로 그들의 첫 번째 율법은 애굽에 나올 때 그 시내 광야에서 주었는데 그거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법이에요. 3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나애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 마음에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법은 돌비석에다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돌비석 기록하니까 돌비는 가늠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 마음에 가늠하고 싶고 돌비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내가 도둑질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따라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이 새 법을 만들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니까 다음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며 왜? 법을 우리 마음의 기록에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법은 우리가 행한 그 죄의 결과로 멸망을 당하고 복을 받고 하는 건데 다 멸망을 당하니까 아예 하나님 이 법을 두고 새 법을 만든 겁니다. 새 법을. 새 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그랬으니까 새 법은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새 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걸로 하니까 가늠한 여자가 가늠을 했는데 첫 번째 법으로 가지고 재판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늠한 여자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새 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두 번째 법으로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했으니까 이미 예수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두 두 가지 법 속에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복을 얻겠다면 그건 저주를 받아 율법을 어겼으니까 나는 그 법이 싫습니다. 나는 다른 법으로 새 언약으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법으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내려왔다가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이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이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명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율법은 BC 1391년에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돌로 깨 두 번째 받았지만은 새 언약은 아직 선포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법을 바꾸기 위한 새 언약을 돌비석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땅에 기록을 했습니다.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 말한다.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이것을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새 언약을 기록하신 뒤에 이제 이 가늠한 여자를 똑같은 여자인데 십계명 율법으로 여자를 심판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반대로 이 가늠한 여자 십계명 가늠을 했는데 새 언약으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않을 그 법으로 재판한다면 여자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까지 신앙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 법 그 개념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 예수님이 이제 땅에 기록한 그 두 번째 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서는 죄악을 사한다는 게 법인데 예수님이 안 사하면 예수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의 죄를 완벽하게 사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좀 오늘 아침에 복잡하게 이야기했어요. 십계명 법을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까? 십계명 율법에서 은혜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만 두 개의 법이 나오지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뭘 가리켜? 율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듭니다. 율법은.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 우리 마음을 이끄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그건 내 마음 막 음란한 마음이를 가늠하지 말라 막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데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가늠하기 막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62년도에 제삼을 받았는데 제삼 받기 전에 저녁마다 그냥 제가 막 저녁마다 너무 공허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저마다 이제 제 친구들 집에 우리 모이는데 거의 모이면 전부 나쁜 짓만 하는데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누구 집에 꽃감 말린 거 땀 훔쳐먹으러 가자. 또 누구 집에 땅콩 캐러 가자. 참외밭에 가자. 사과밭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왜? 죄가 너무 많아 죄를 씻을 죄를 고백하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새벽 기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듯 기도하나 내가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제가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 안 가. 그거 하면 또 죄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해도 저녁만 되면 내가 벌써 나도 모르게 그 앉아있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도 거짓말이 저절로 되니까 입만 벌리면 나오니까 아침에 거짓말하면 누가 뭐 대답하면 질문하면 하고 말도 안 해요. 오후 한 3시 되면 거짓말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내가 거짓말할 때 왜 했냐면은 그냥 뭐 또 고지곳대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고 거짓말하면 듣기도 좋고 또 말하기도 좋고 또 나도 좀 괜찮게 표현도 하고 내가 잘났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거짓말 조금 했는데 거짓말이 굉장히 늘더라고 잘 늘더라고요. 한 1년 되니까 막 입만 열면 거짓말 줄줄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다음날 저녁에 친구 집 안 갔어요. 집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도 제가 달라진 걸 느끼셨어요. 제가 성경학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찾아왔어요. 너 잠자는 데가 어디냐? 아버지 여기입니다. 밥 먹는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쭉 이야기했어요. 공부하는 데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제일 높은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아버지가 인사를 하려고 좀 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이런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옥수는 뭘 식이면 맛만 보면 안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맛 좀 봤다 하면 딴 데 가 있고 그랬는데 얘가 예수 믿는 이거는 맛을 본 지 오래됐는데 그만둘 때 됐는데 지금도 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맛을 얘가 적성이 저기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어쨌든지 간에 잘 길러가지고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 늘 맘만 보면 안 했는데 그제는 성경을 막 읽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들어와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돌비석에다 기록해놓은 내 마음에는 돌비 관음하지 말은 내 마음 엄난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도둑질하지 말은 내가 도둑질하지면 하는데 제 하나님이 그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 생각에 기록하려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이제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말씀 교장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엔 내가 나쁜 짓 하지 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됐고 도둑질하지 말 그렇게 애써도 안 됐는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도려진 이후에 내가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거기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얘가 달라진 걸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율법 안 범을 밟으면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살리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나, 법을 바꿔야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올림픽 나갈 때 마라톤 한다고 해봐요. 그럼 올림픽 나갈 때 마라톤 하는데 그 사람이 개인 이름으로 나가는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다 잘 뛰어야 금메달 땁니까? 아니죠. 마라톤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가서 1등한 우리나라 전체가 마라톤 금메달인 거예요. 맞아요. 그때 내가 이제 우리가 마라톤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면 대한민국이 금메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가 허리가 딱, 아이고, 허리 하는 할머니가 우리 올림픽 금메달 땄어. 맞아요. 맞아요. 할매가 무슨 금메달을 따요? 올림픽 풀코어도 뛰지도 못할 건데, 걷지도 못할 할머니가. 교통나 사고 나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야, 우리 금메달이다. 그 사람이 잘 뛰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아니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잘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내가 잘 지킨 복을 받고 내가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새로운 은혜의 성령의 법은 내가 아니고, 올림픽은 우리 대표 선수가 1등하면 우리 전체가 올림픽 1등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걸 우리 모두에게 줬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한 것의 대가를 따라서 받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만든 법은 예수님이 한 것,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국가대표가 한 게 내 것이 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법으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만일 우리 죄를 안 사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다시 넘어가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누구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냐면 도둑질한 사람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지 도둑질도 안 하고 죄를 안 지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탐내지 말라 했을 때 이미 인간들이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고 살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도둑질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율법을 잘 지켜도 이미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이 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미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야, 너 거짓말하지 마. 그 말은 네가 현재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고. 맞지요? 야, 도둑질하지 마. 그럼 도둑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뭐 도둑질하지 마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 이미 도둑질을 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미 범한 자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미 법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은 죄를 깨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난 의롭다
하고 깨끗하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다운 죄를 깨닫게 할 나름이라 그랬습니다. 21절. 자, 여기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요? 율법 외에 그랬죠? 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외에 다른 법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밑에 가면 율법 지켜서 암만 잘해도 저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께 율법을 상관은 율법을 안 지키고도 의롭게 되는 법이 있는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내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 거짓말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놓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에서 우리 모든 죄 다 벌받고 죄가 하나도 없이 씻어놓은 그 사실, 앞으로 짓는 죄까지 영원히 씻어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은 어떤 생각? 내가 죄를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 법으로 예수님 보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죄인이었으면 가늠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나 죄인인데 아니에요 나 죄인이에요 가늠했어요. 아니 너 의로워. 아니요 나 예수님이 나 죄를 지어 가늠했는데 무슨 의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가늠한 여자 죄인인데 예수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 예수는 정죄하면 예수님 맞구나. 나 정죄한다구나. 난 정죄 당할 필요가 없네. 난 의로우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란 건 아무 일도 안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거나 다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 그거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100% 예수님이 하신 것까지 사함받지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볼 땐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법으로 볼 땐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 죄가 사하기로 돼 있으면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개념으로 가지고 보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야?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는데 난 거짓말 도둑질했으니까 난 죄인이 맞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볼 때 그런데 새로운 법으로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기를 8장 2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율법에서 우리 해방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성령의 법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율법은 그냥 도둑질하지 마 하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이 내 마음에 도둑질하기 싫다 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이해가시죠? 율법은 나를 보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데 성령 내 마음 안에서 거짓말이 싫다는 마음을 줍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마, 성령 내 안 살인하기 싫다,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말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 자체가 옛날엔 내 속에 이런 육신의 욕망, 그게 나를 이끌어갔는데 이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밝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62년 10월 달부터 오늘까지 내가 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야, 죄사함이 이게 너무너무 귀한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걸 원하실까? 죄를 다 사인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죄인이라고 멸망당하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돼도 그게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를 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몇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 배고플 때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죄사함 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삶이 달라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떨 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한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아멘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고 배고픈 게 배고프지 않고 비방하고 시련당해도 시련같지 않고 마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셔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지난 가을에 지금 홍콩에서 캠프할 때 CLF 캠프를 했습니다. 1150명이 모였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목회자들이었어요.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작년 1년 한 해 동안 저들이 복음을 전한 목회자만 2만 4,800명 중에 우리 선교에서 전한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이 피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지에 복음을 전했는데 피지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죄사함 받고 그러던가. 그래서 피지 교회 본부에서 야, 이 기본소의 선교가 특별한 말씀을 얻은 데냐 몰랐어요. 한국 감리교회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의 기본소의 선교가 어디냐? 그분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말 책임져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 피지 감리교에서 우리하고 교류를 끊었어요. 슬픈 일이죠.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감리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소위 성경에 절대 그런 성경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6년 한국 IY 월드캠프 하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한국 월드캠프 와서 굿뉴스 미션 어떤 데인지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굿뉴스 미션 그 월드캠프 하는 거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듬해 제가 2017년에 피지에 갔는데 감리교 총재님 찾아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님 저희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대표 목사님 가서 보고서 내용이 이렇다고 말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상 기본소지 성교에만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다. 어디서든지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 올해 해운대에서 모래사장에 첫날 가서 개막식을 하려고 하는데 바닷가 모래에 아무 텐트 없는데 오전부터 비가 쫙 자고 왔다. 그런데 기본소의 선교회 목사님들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더라. 기본소의 선교회 목사님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은 비가 그칠 걸 믿고 있더라. 그 다른 준비 아무것도 안 하더라. 놀라운 것은 개막 시작 30분 전에 1시간 전부터 하늘이 그치기 시작 30분 전 김비가 딱 멎었다. 하늘이 환해지면서 그 4만 명이 모여서 너무 은혜로운 개막식을 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행사 마치고 다시 비가 오더라. 그 감리교 대표되는 분이 열흘 동안 우리 굿뉴스 미션을 자세히 살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거기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거기 다음에 거기 일하는 목사님들이나 봤을 때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우리가 들은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본서의 선교가 좋아서 2017년에 감리교 대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직접 목사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오늘 기본소지 선교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18년 들어섬에 저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그게 기독교 지도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금 있고 다음에 6월달은 또 감리교 본부하고 저희도 함께해서 전체적인 그 감리교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하고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전혀 다릅니다. 아직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어서 내가 뭐 선을 행해야 하고 말아야 하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뭐 하고 그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도둑질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나를 끌어가면 도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달라지는데 옛날 율법을 지켜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가늠하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엄마의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이끌림을 받다가 보면은 죄가 멀어지고 정말 그 악이 멀어지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리워지고 또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으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마음에는 진짜 도둑질하고 싶은데 마음에 없이 도질하거나 마음에 하나님 섬기기 싫은 내 마음에 없지만 내가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인 건 마음에 있든 없든 법이 우리 작용하는 법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법 자체를 싫어하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기쁘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정말 합창이 노래하는 게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주를 섬기는 게 기쁘고 주님의 전가는 기쁘고 그렇게 돼가는 거지 마음에 없으면 율법에 따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가늠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마음의 법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사냐면 십계명에 따라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은 돈 맞아 죄를 짓지 않는 노래가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내 생각 이거는 추악하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멘.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연히 그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친구들 저를 보고 물어 야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었노? 내가 저녁마다 나와서 도둑질은 앞장서고 그 용감했거든요. 죄를 짓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내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하더라. 저 거기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녁 성경을 읽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를 만날 약속 시간에 대해서 가려고 하다가 한 30분 남아서 한 30분 동안 성경 읽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친구 약속한 시간 내가 못 간 거예요. 몇 시간 성경 속에 자주 그런 일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때 하루에 24시간 거의 성경을 손에 띄진 않았어요. 세수할 때 띄고 샤워할 때 띄고 밤에 자도 성경 끌어안고 잤어요. 성경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성경 손에 밥 먹을 때 넣어놓고 일감에 먹고 잠잘 때는 끌어안고 자고 그리고 거의 성경 거의 그때는 성경이 금방 따랐어요. 연선 표지가 가죽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면 그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성령사님한테 우리 옥수가 달라졌다고 뭘 시기만 맛만 보면 아는 아이인데 지금 예수 믿는 건 맛을 봐서 그만둘 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여기 저러는 거 보면 지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저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운 것이 분인 것이 제가 선산에 살았고 대구에 성교학교 다녔는데 대구에 오는 학생들 부모 아무도 학교 안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만 찾아와서 하루 종일 저와 같이 계시면서 너 어디서 잠을 자냐 밥은 어디서 먹냐 공부는 어디서 하냐 너 가진 분들은 어떤 분이냐 사치 알고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가 저를 소개하고 우리 아들 이런데 좀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그래 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마음속 예 아버지 저 이제 맘만 보고 그만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몇십 년 동안 이 복음을 했고 지금도 아마 죽을 때까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면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안 들어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한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그 말씀 내 죄가 사했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죄의 가책을 물리치고 다 내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래 보면 제가 복음을 전한 목사가 됐다. 복음 전도자가 됐다. 꿈 같았어요. 제 친구 가운데 천충남이라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 친구는 성격이 그렇게 좋아서 친구들이 다 좋아했어. 난 성격이 까다롭고 별나서 사람 날 안 좋아했어. 한 번은 제 친구가 내 물건 하나를 부숴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야 옥수야 미안하다 그러는데 막 화를 야 미안하다면 다야 막 화를 냈어. 충남이가 딱 곁에 오더니 야 옥수야 우리 친구가 아닌데 그거 아예 뭘 그러냐 내꺼 줄게 가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는 늘 그랬어요. 제가 목사 되어나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천충남이 그 사람 강대상에 서면 인물도 좋고 말도 나보다 훨씬 재미있게 듣기 좋게 남들 기분 안 상하게 그래 하는데 제가 자주 강대상에 내가 안 서고 천충남이 와서 섰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한번 고향하니까 야 옥수야 충남에 소식 들었나? 아니 결혼했는데 우리 친구 가운데 제일 잘난 미인 여자로 딱 하더라. 부산 여자인데 진짜 미인이라 하더라.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말았다 하더라. 그 정도 미모를 가진 여자라 하더라고. 야 충남이도 잘났잖아. 키도 커 인물 좋잖아. 그러니까 미인은 당연하지.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고향 갔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충남의 소식 들었나? 아니 잘 살아? 아니야. 자살했대. 뭐라고? 충남이 자살을 해 아닌데 성격 너무 좋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 뒤로 뭐 만날 수도 그래서 소식도 못 듣고 그랬는데 주님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기고 성격도 나쁘고 까다롭고 그런데 제가 보면 저만큼 성격이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천충남 구원해서 목사를 세웠으면 설교 듣는 사람 너무 기뻐고 얼굴도 잘생겨 보기 좋을 때 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그 대답 안 해주세요. 그냥 구원하셔서 감사하고 복음 전할 직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그래서 그렇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 막 끝도 없이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구원받고 변한 사실, 내가 달라진 사실, 내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한 사실,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무슨 이해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성경 읽을 때만 꼭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천천히 가르쳐 복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제사했다는 사실 하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생각엔 죄인인데 성경을 펴보니까 예수님 나를 의인이라고 그러시더라. 가늠한 여자 내가 볼 때 죄를 돌에 맞추고 할 여자인데 예수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 그 여자 그 말씀 한마디 받아들인 뒤에 마음 안에 달라진 거예요. 변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죄인인데 내가 볼 때 더러운데 남이 알게도 죄를 짓고 남 모르게 더 많이 짓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아시면서 주님 당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재판장이 당신이 의롭다면 저 의로운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주 울고 자주 웃고 울었다 웃었다 하고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의 그 더러운 죄를 흰 눈보다 희게 씻었습니다. 당신은 할례가 전혀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전혀 걸림없이 깨끗하게 해서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바쳐도 감사하고 내 것 다 드려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찌 그 감사를 어찌 그 기쁨을, 어찌 그 고마움을 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영원히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진 것처럼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더럽고 악한 인간인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으신 예수님. 감사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데 몇십 년 세월이 흘렀고 머리가 허해지고 나이가 늙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1962년부터 복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56년째 되는데 신기한 것은 거의 매일 집회를 하다시피 하는데 한 번도 몸이 아파 집회를 못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떤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그때는 꼭 집회 안 할 때 입원하고요. 어떤 알아 감시 몸만 들어 알아 누울 때 꼭 안 할 때만 그렇고 집회할 때 한 번도 1년에 수십 회 강사로 나가는데도 해외도 많이 다니는데 한 번 번도 아파서 집회를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더럽고 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자손.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 밖으로 나와서 몸을 통해서 나타난 적도 있지만 나타나죠. 내 마음에 거친 죄악들도 수없이 많은데 주님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했습니다. 영원히 찬송해도 영원히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고마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그 영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애가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크신 사랑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살자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기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